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17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목표를 향해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추가 자료들이 나온다면 머지않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이 너무 오랫동안 미뤄져 왔다며 이는 자칫 과도한 위험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금융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이 같은 입장으로 미뤄볼 때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금지해야 한다고 미의회 자문기구가 16일 밝혔습니다.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회가 미국 해외투자위원회의 현재 권한을 확대해 중국 국영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소유하거나 통제력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8개 관계기관이 관장하는 미국 해외투자위원회는 현재 해외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나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가 해당 위원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반영한다며 중국 정부는 기업들의 해외 투자 시 현지 법과 규정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15일 포르투갈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싸움에 집중하겠다는 약속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잘 지킬 것으로 본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테러 분자들과 싸운다면 이는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테러 분자들을 격퇴하기 원하는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시리아의 우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통령 선거에서 진 뒤 처음으로 16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아동보호기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주 내내 자신이 하길 원했던 것은 개와 함께 좋은 책을 읽고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동보호기금의 메리안 라이트 에델만 회장은 이번 행사가 아동보호기금을 위한 클린턴 전 장관의 기여와 아동복지에 대한 헌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델만 회장은 그러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총 득표수에서는 이긴 시민들의 대통령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17일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미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사직서를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오바마 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국가정보국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클래퍼 국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16일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직서를 대통령에게 보냈다면서 이제 임기가 64일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은 중앙정보국 CIA 등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지휘합니다. 국가정보국장 휘하에는 10만 7천 명의 직원이 있고 국가정보국 산하기관들의 예산은 모두 520억 달러에 달합니다. 17일 독일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미국과 유럽연합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국제화를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가 미국의 가치와 국제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면 러시아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지도자들을 만난 뒤 남미 페루로 떠날 예정입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Monitoring North Korea's very activ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과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탈북자는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Therefore, I am sincerely hoping that Canada will be an option for
한국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17일 국방부에 대한 정보당국의 지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정보 분야에 종사한 지 53년이 됐지만 미국이 지금처럼 다양한 위협에 직면한 적은 없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정보기관과 국방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nation's facing the most diverse array of threats that I've seen in my 53-plus years in the intelligence business. And that's what makes the topic of this hearing so important.
워크 국방부 부장관도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예로 들었습니다.
Monitoring North Korea's very activ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 ensuring Iran does not develop further nuclear capability, keeping a watchful eye on Russia's actions in the Ukraine.
워크 부장관은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단체 ISIL과 전쟁하고 북한의 매우 적극적인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감시하며 이란이 더 이상 핵 개발을 못하도록 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철저히 추적해야 하는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위협에 대해 최고의 정보가 제때 제공돼야 한다며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협력이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장관과 국가정보국 국장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마르셀 레트라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은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addition to the counter-terrorism and cyber types of threats that the director mentioned, on the military side, we also think about threats to the homeland from
레트라 정보차관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생각할 때 테러 활동과 사이버 공격 외에 보다 전통적인 공격, 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방부는 미사일 포착 능력을 개선해 만약의 공격에 더 잘 대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래퍼 국장은 대량 살상 무기와 운송수단 개발, 관련 기술 개발은 미국의 안보와 군대, 동맹의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들을 꼽으라는 질문에 몇 개로 압축하거나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모든 위협에 다 대응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The nation state challenges posed by the likes of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or transnational concerns.
클래퍼 국장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제기하는 위협과 테러 단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사이버 공격 모두에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어제 한미 양국이 지난달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때 합의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서울에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협의체는 이 두 나라 외교 국방 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 통로로 미국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문제에 관한 거시적인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번 실무협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긴밀한 관계 구축과 확장 억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는 장차 두 나라의 핵무장을 초래해 동북아시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경고했습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고 또 북한의 비상사태에도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재단이 15일 아시안의 미국의 역할을 진단하는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시아와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학자 8명이 주도해 작성했고 차기 미 행정부의 역할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시각과 전략적 제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100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특히 내년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에 10개의 핵심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네 번째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임박한 위협으로 수년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 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며 차기 행정부는 강력한 국제 제재 이후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자 중 한 명인 한국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한편 6자회담을 이란 핵합의를 이끌었던 PO-1 협상구도로 바꾸는 게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등에 대해 북한과 포괄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평화협정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급작스러운 급변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다양한 비상사태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한국과 중국 등 핵심 당사국들과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도중에 여러 번 언급했던 이른바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따른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관련국들의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지역 불안정을 촉발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의 철수는 두 나라의 핵무장을 야기해 동북아를 더 위험한 지대로 만들고 비확산 조약 체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점증하는 영내 안보 환경의 불안정은 아시아 내 미국의 경제 이익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미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영내 질서를 위한 미국의 지도적인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습니다. 아시아재단은 세계 인구의 61%, 세계 30대 도시 가운데 절반이 아시아에 있고 미국의 핵심 교역국들 역시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며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아시아재단은 한국 등 18개 아시아 국가와 워싱턴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다양한 사업에 9,5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뷰 뉴스 김영권입니다.
군비 축소와 핵무기 확산 방지 분야 전문가들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15차 한 유엔 군축 비확산 회의가 어제 제주도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또 사이버 안보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이 올 들어 핵실험을 두 차례 감행하고 미사일 수십여 발을 발사한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최종문 한국 외교부 다자 외교 조정관을 비롯해 유엔과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 인도 외교부 등의 군비 축소와 핵무기 비확산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펴게 될지 관심이 높은데요. 이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북핵 구상이 아직 불투명한 만큼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교안보팀 인선이 마무리되고 6개월 이상 정책 점검 기간을 거친 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황지환 교수입니다.
중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 인내를 더 넘어서는 전략적인 무관심이 가장 기본일 가능성이 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대외적 문제가 관심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 문제는 더더욱 불안해지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점검 기간에 외교안보 참모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북정책 목표를 조율하고 북한 문제가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힌 만큼 우선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공화당 정강 역시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국으로 규정하고 북핵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패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용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교안보팀이 꾸려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외교안보 라인에서 입각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보면 오바마 행정부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밑에 팀이 누가 어떻게 갈 수 있나 봐야 되겠죠. 대개 거론되는 사람들의 그 성격으로 보면 그때 킹리치나 뭐 지금 존 볼튼이나 다 그 사람들은 훨씬 강성이죠. 지금보다는 훨씬 강성이니까 좀 더 제재를 하더라도 강한 제재로 저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로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대사,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사업과 성향을 가진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탐색적 대화나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가 고립주의를 중심으로 한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전향적인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판이 또 오히려 그러니까 대화 국면을 갈 가능성이 더 저는 많다고 봐요.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미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화 국면을 갈 가능성이 더 있고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단국대 이동민 교수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일관되게 요구해오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방식에서 선회해 1차적으로 핵 동결 수준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시도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대응입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 본부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급격히 강경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트럼프 이제 정부 새로운 팀이 들어서서 대북 정책을 짤 텐데 그 대체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아마 북한이 좀 그 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그 대북 정책이 확립되기 전에 북한이 만일 뭐 또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아마 급격히 또 강경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대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등 강력한 군사적 선택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실제 행동이 옮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북핵 문제를 중국에 일임하며 방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동대 박원건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미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김정은과 진지한 무슨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바마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실패다. 북한 문제는 자기는 부르겠다 김정은을. 근데 부르지만 공식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정상간의 만남으로 생각지는 않고 잘 타이거거나 아니면 겁박을 주겠다 그런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핵심적인 게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질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 대북 제재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로서는 미한 간 긴밀한 조율 없이 이루어지는 미북 대화도 곤욕스럽지만 일방적인 대북 선제 타격이나 북핵 문제 방위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새 행정부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조율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 등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 방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6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유엔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16일 채택된 상황에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이번 한국 방문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에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결의 채택이 투표가 아닌 의견 일치 형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접견이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찾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 역시 윤병세 장관과의 이번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 발표될 북한인권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보고관의 후임으로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외교부와 통일부 등 한국 정부 관계자와 탈북자들을 만나고 북한인권기록센터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북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위한 독립 전문가 그룹도 오는 21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명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유엔 총회와 인권 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강력한 추가 제재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번 결의가 신속히 채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가 지난 16일 북한 인권 상황과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 탈북자는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오드리 박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10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세 차례나 강제 북송돼 노동 단련대로 보내지는 등 고난을 겪은 일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인신매매됐던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6년 마침내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탈북에 성공한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till many mothers and fathers, sons and daughters.
아직도 많은 탈북자 부모와 자녀들이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이들이 캐나다의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결코 이들을 잊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많은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하고 싶어 하지만 현행법상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머물거나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가 많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Therefore, I am sincerely hoping that Canada will be an option for North Koreans and Canada.
캐나다가 탈북자들에게 또 다른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박 씨는 탈북자들이 캐나다 정착을 원하는 이유로 캐나다에는 이민과 난민 정착 관련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고 민간단체 등 탈북자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캐나다가 탈북자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캐나다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개정된 난민 보호 규정을 한국에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을 통해 들어온 탈북자의 캐나다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박 씨는 캐나다 정부가 다시 탈북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y doing that, I think not only help North Korean live in safer place, better place, but also can send it.
캐나다가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좋고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과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학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또한 캐나다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시키고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2월 한국 정부 결정에 따라 전면 폐쇄된 개성공단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개성공단 모습을 볼 수 있는 위성사진이 공개됐는데요. 폐쇄될 당시 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위성에 포착된 북한 개성공단은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내 도로에는 차량은 물론 사람의 이동 모습으로 보일 만한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달 5일 촬영해 이달 16일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공개된 해당 사진은 이처럼 개성공단이 지난 2월 문을 닫을 당시와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의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다음 날인 11일 한국 측 인원에 대한 추방을 통보했고 한 달 뒤인 3월 10일에는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 남겨진 한국 기업들의 건물과 기계설비, 차량, 중장비 등을 북한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위성사진은 북한이 아직까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처분이나 전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운영되던 약 300대의 출퇴근용 버스의 경우 기존에 주차된 차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3월 BOA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290여 대의 버스를 운행했다면서 노란색 버스는 타가소형 버스, 파란색과 빨간색 버스는 노선과 무관하게 운영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 직후인 지난 3월 찍힌 위성사진과 비교해봐도 일부 버스의 위치만 약간 바뀌었을 뿐 버스의 색깔이나 숫자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내에서 진행되던 공사 현장에 남아있던 중장비들 역시 3월에 있던 자리에서 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함경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현장에 굴삭기 등 여러 중장비를 동원했지만 개성공단 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한국 측 자산만큼은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아울러 각 기업 내 주차장에 있던 수십여 대의 승용차 등 일반 차량들도 제자리에 있었으며 건물들도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선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이 일대에 군부대를 배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관련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공단과는 대조적으로 바깥쪽에 위치한 마을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도로 곳곳에는 차량은 없었지만 걸어다니는 주민들의 모습이 목격됐고 논과 밭에서는 가을거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함경북도 수재민들이 새로 건설된 살림집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수해 지역 곳곳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 모습도 확인됐는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경북도 지역 수재민들이 새로 지은 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나선시 인민위원회 조인철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조인철 부위원장은 15일 라진역에서 열린 구호물품 전달 행사에서 러시아 보카레프 영사에게 지난 10일 새 살림집 건설을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길 거부한 평양주재 서방외교관도 최근 BOA에 수재민들이 새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입주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 현황과 수해 지원 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서방 측 관계자들이 이번 주 닷새 일정으로 수해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은 이달 초 수해 지원 감시를 위해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 무산군을 방문했다며 적어도 몇천 가구에서 많게는 만 가구 주택이 거의 완공된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건설된 건물은 주로 아파트 단지와 두 가구용 살림집이었다고 이 외교관은 덧붙였습니다. 또 새로 건설된 건물은 수해 이전의 건물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고 특히 아파트는 겨울에 단열이 잘 안 될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방문했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무척 빠른 속도로 건물이 지어진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도 지난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 11월 중순을 목표로 주택 2만 가구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에 건축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국제적십자사의 패트릭 엘리어 씨는 수해 지역에 아파트와 주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정도의 재난을 겪은 뒤 복구를 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수해 지역에 만 가구를 짓는 데 필요한 지붕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수해 지역 곳곳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 모습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산군에는 13만 8,500제곱미터 면적의 논과 밭에 빨간 지붕 아파트 10여 채가 새로 들어선 것이 포착됐습니다. 10월 27일자 어스캐스트 위성사진에 찍힌 이 아파트는 수해 직후인 지난 9월 구글 어스 위성사진에는 보이지 않았던 건물입니다. 회령시에는 빨간 지붕의 공동주택 50여 채가 건설된 것이 확인됐고 연사군에도 푸른색과 빨간색 지붕의 대형 아파트 3개 단지가 들어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함경북도 지역의 수해 피해와 관련해 복구가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수해 복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북한 당국이 수해 복구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며 200일 전투를 여명거리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수해 복구 완료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주민들의 사기를 도두고 애민 정신도 선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육로로 연결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것의 성공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이 계획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가 16일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3월에 발표한 일대일로 계획은 중국과 다른 유라시아 나라들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하는 현대판 비단길 계획입니다. 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육로로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자는 계획으로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비나 황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But in fact, despite the relatively minuscule size of South Korea's Eurasia initiative, 박근혜's Eurasia initiative, in fact it is it truly is breathtaking and astonishing.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비해 규모 면에서 뒤지지만 극동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나온 야심찬 계획이라는 점에서 놀랍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적절하게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경제적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발비나 황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Okay, she made that very clear. So it wasn't just the economic and the social and the geographic and the physical linkages, but actually she said build a continent of peace.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리적 경제적으로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연결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비나 황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one major hurdle to East Asia initiative. And if you look at the map, you can tell what that is. It's a physical barrier. And that barrier is, of course, North Korea.
그 걸림돌은 바로 북한이며 지도를 보면 북한이 한국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대일로 계획에서 북한을 제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발비나 황 교수는 또 지리적 여건뿐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상황 탓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Now clearly North Korea was going to have none of this. I think Park Geun-hye, you know, laid it all out in trust politics. By the way, trust politics was not all that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olicy.
북한이 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발비나 황 교수는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가운데 실현된 것이 없었다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의 미래는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이죠. BBC가 내년 봄부터 대북 라디오 방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C는 하루 두 차례 30분씩 북한에 방송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BBC는 15일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월드 서비스를 1940년대 이후 최대 규모로 확장하는 계획에 따라 내년에 한국어로 대북 라디오 방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 서비스의 이 같은 확장 계획은 지난해 영국 정부가 월드 서비스에 지원금을 제공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내년에 한국어 이외에도 10개 새로운 언어 방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더 타임스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BBC의 대북 방송이 내년 봄에 시작될 예정이며 매일 늦은 저녁과 이른 아침에 30분씩 뉴스 프로그램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방송은 수신을 가능한 한 최대화하기 위해 중파와 단파로 모두 송출되고 동영상과 일일 뉴스레터 등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와 사회 연결망 SNS 서비스도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BC 월드 서비스의 프랜 언스워스 국장은 더 타임스에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기본권이며 지금이 한국어로 한반도에 방송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국제매체에 점점 더 많이 접근하기 시작했다며 북한 주민들이 BBC 뉴스의 채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의회와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BBC 대북 방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BBC는 지난 2013년 대북 방송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특히 지난해 1월에 발표한 뉴스의 미래 보고서에서 북한에 효과적인 방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BBC는 당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BBC 국제방송의 핵심 원칙 가운데 하나가 언론 자유가 부족한 나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나 중공군의 포로가 된 뒤 소련에 끌려간 미군 포로는 없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한국전 실종 미군이 소련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로가 소련으로 이송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커는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열린 미러 전쟁포로와 실종자 공동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미러 전쟁포로와 실종자 공동조사위원회는 지난 1992년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베트남전 등에서 실종된 군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하면서 2004년 중단됐다가 지난 5월 12년 만에 다시 재개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마이클 리닝턴 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한국전 실존 미군 병력이 중국을 거쳐 소련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닝턴 국장은 많은 실종 미군 가족들은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미군이 압록강을 넘어 중국을 거쳐 소련으로 끌려가 생을 마감한 것으로 믿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군 포로가 소련으로 이송됐다는 실종 가족들의 믿음은 생존 기적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워싱턴 프리비커는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전 당시 실종된 7,800여 미군을 찾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러시아 관계자들에게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실종 미군 포로를 찾는 데 관심이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이런 언급은 옛 소련 내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미군 포로들이 목격됐다는 증언이 담긴 1993년 보고서와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전직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전신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국 연구원들이 작성한 겁니다. 연구원들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전 당시 미군 포로들이 소련으로 이송됐으며 이후 송환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포로를 소련으로 끌고 간 것은 미국의 항공기술을 빼내고 이들을 일반적인 정보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미러 전쟁 포로와 실종자 공동조사위원회 미국 측 대표를 지낸 놈케스 씨는 이 보고서가 한국전 미군 포로의 소련 강제 이송을 뒷받침하는 기초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사단은 이후 1996년까지 한국전 당시 미군 포로가 소련으로 이송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정보 수집에 주력해왔습니다.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대변인은 하지만 워싱턴 프리비컨에 한국전 실종 미군이 소련으로 이송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단서나 파일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여전히 미군 포로의 소련 강제 이송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많은 정황적인 증거가 있다며 미러 공동조사위원회 러시아 측 관계자들에게 실종 미군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남북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는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 남북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 등에 의뢰해 한국의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서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8%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도 32.3%에 달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 조사 때 응답률인 16.8%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는 41.8%가, 30대는 38.3%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해 젊은 층일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급적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은 16.9%로 2006년 28.0%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의 핵 개발이 폭주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규빈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속되고 고도화하는 양상까지 띄면서 한국 국민들이 남북관계를 안보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이 때문에 박근혜 한국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통일 대방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떤 핵 개발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가 쉽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한국 주민들 간에 많이 또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의 시기 관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남북 간은 물론 한국 내부에서의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큰 것도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남북 간의 경색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북한하고 함께 사는 것이 또 쉽지 않겠다는 그런 인식을 또 갖게 되는 것 같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갈등들, 특히 이제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이런 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 바에는 따로 사는 게 낫겠다는 체면 같은 거 이런 게 상당히 확산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선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고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 차이, 정치적 혼란, 빈부격차 심화 등이 적시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규빈 박사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그분들 우리도 수용해야 되는 경제적인 능력, 그다음에 우리 경제적 지원 부분이 여전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경쟁 이후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또 어느 부분에서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일 효과를 묻는 질문엔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가 35.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진다,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의 순으로 꼽혔습니다. 통일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응답자의 47.7%가 한국식 체제 통일을 선택했고 체제 공존이라는 답변이 39.1%, 제3의 체제가 10%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별 친밀도는 미국이 6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58.2점으로 2위를 기록했지만 10년 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로는 응답자의 69.8%가 중국을 꼽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는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더욱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5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 12도, 신유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3도, 수풍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13도, 중강 아침에는 0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1도입니다. 황해도는 오전에는 구름이 끼다가 오후 들어서 더욱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13도, 개성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14도, 신계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함경북도 오전에는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9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9도, 또 웅기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에는 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 해상은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1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유키야 아마노 사무총장이 17일 북한의 핵개발에 재차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2017년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사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올해 핵실험을 두 차례나 실시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또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모든 내용을 이행하고 IAEA의 핵사찰을 비롯한 현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IAEA가 북한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AEA 사찰단은 지난 2009년 이후 북한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IAEA의 내년도 기술협력 프로그램에서는 핵 안보와 안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17일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목표를 향해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추가 자료들이 나온다면 머지않아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이 너무 오랫동안 미뤄져 왔다며 이는 자칫 과도한 위험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금융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서 추진될 금융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채 금리가 점차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옐런 의장이 이 같은 입장으로 미뤄볼 때 다음 달 1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17일 독일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미국과 독일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화를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가 미국의 가치와 국제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면 러시아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영국 총리와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정상들을 만난 뒤 남미 페루로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17일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미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사직서를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임 국장 인선을 준비하는 가운데 클래퍼 국장이 사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오바마 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까지 국가정보국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클래퍼 국장은 청문회에서 자신이 16일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직서를 대통령에게 보냈다면서 이제 자기 임기가 64일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 국장은 중앙정보국 등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지휘합니다. 국가정보국장 휘하에는 직원이 약 10만 7천 명이 있고 산하 기관들의 예산은 모두 합해 5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시리아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ISIL과의 싸움에 집중하겠다는 약속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공약을 잘 지킬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테러분자들과 싸운다면 이는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테러분자들을 격퇴하기 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리아의 우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미국 월스트리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을 금지해야 한다고 미 의회 자문기구가 16일 밝혔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회의에는 이날 위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회가 미국 해외투자위원회의 현재 권한을 확대해 중국 국영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소유하거나 통제력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8개 관계기관이 관장하는 해외투자위원회는 현재 해외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